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한국 정부는 개성공단을 통해 유입된 자금이 북한의 핵과 장거리 미사일 개발에 사용됐다는 의혹에 대해 여러 관련 자료를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홍영표 한국통일부 장관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개성공단 현금이 대량 살상무기에 사용된다는 우려가 계속 제기돼 왔었다며 여러 관련 자료들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홍 장관은 관련 자료의 공개 여부에 대해서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 나중에 검토 조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홍 장관은 이어 북한이 개성공단 내 남측 자산을 전면 동결한 조치와 관련해 한국 국민의 소중한 재산을 훼손하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러시아 등 17개국으로 구성된 국제 시리아 지원그룹은 시리아 봉쇄 지역에 대한 인도적 접근과 적대 행위 중단을 위한 휴전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 그룹은 어제 독일 미넨에서 열린 회담에서 시리아 데이르 에조르와 카프라야, 마다야 등 정부군의 봉쇄로 외부와 차단된 지역에 이번 주부터 인도적 지원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또 유엔과 협조해 시리아 내전 당사자들이 봉쇄 지역 내 지원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즉각적이고 지속적인 인도적 접근을 허용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활동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시리아 지원그룹은 특히 일주일 안에 시리아 정부와 반정부 측이 적절한 협의를 통해 적대 행위를 중단하도록 하기 위한 휴전 논의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6개월 이내에 신뢰할 만하고 포용적이며 비정파적인 정부를 설립하는 내용의 정치권력 이양에 합의하는 등 관련 협상들이 빠른 진전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이 시리아에서 화학무기를 사용해왔다고 미 중앙정보국 CIA 국장이 밝혔습니다. 존 브래넌 CIA 국장은 미국 C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ISIL이 전장에서 화학무기를 사용했다는 여러 사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브래넌 국장은 특히 ISIL이 소량의 염소와 겨자가스를 만들 능력을 갖추고 있다며 이 같은 화학무기들을 서방에 판매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러시아가 이라크에 민간 항공기를 판매할 예정입니다. 러시아의 드미트리 로고진 부총리는 어제 이라크를 방문해 러시아제 수호이 슈퍼제트 여객기들을 이라크 민간 항공에 판매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양측 관리들은 상호 교역량을 2배 이상 늘리고 여름철 이라크의 전기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전기 공급 방안 등 여러 분야의 양해각서들을 체결했습니다. 러시아는 또 ISIL과 전투를 벌이고 있는 이라크에 군사 지원을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로고진 부총리는 이라크에 대한 러시아의 군사 지원은 북부도시 모술 등 ISIL이 장악한 여러 지역들을 탈환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프란치스코 로마 가톨릭 교황이 러시아 정교회의 키릴 총대주교와 만나기 위해 쿠바로 향했습니다. 쿠바 수도 아바나의 호세마리티 국제공항에서는 오늘 러시아 정교회가 가톨릭에서 분리된 뒤 천여 년 만에 처음으로 양측 종교 지도자들의 역사적인 만남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본래 멕시코 방문이 계획돼 있으며 키릴 총대주교도 마침 쿠바를 국빈 방문할 예정이어서 이번 회동이 이뤄지게 됐습니다. 가톨릭과 러시아 정교회는 서기 1054년에 분리된 이래 교황의 지위권 문제 등으로 대립해왔으며 러시아 정교회는 특히 가톨릭이 러시아 신도들을 개종시키고 있다고 비난해왔습니다. 하지만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에서 가톨릭과 정교회 등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는 두 종교를 더욱 가깝도록 만드는 역할을 했습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의 민주당 경선 후보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과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이 어제 양자 TV 토론회에서 공방을 벌였습니다. 위스콘신주 미러키에서 진행된 어제 토론회에서 클린턴 후보는 샌더스 후보가 최근 바락 오바마 대통령을 비난하는 발언들은 마치 공화당을 보는 것 같다며 오바마 대통령의 뒤를 이을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될 사람 같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샌더스 후보는 비열한 중상모략이라고 일축하면서 클린턴 후보가 과거 오바마 대통령에 맞서 출마했었던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두 후보는 오는 27일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예비선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흑인 등 소수계 표심을 의식한 발언들에 있어서는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한반도 소식입니다. 미국 하원은 오늘 즉 12일 상하원 법안을 조율한 북한 제재 법안을 최종 표결합니다.
We hope to make this law soon. This will be on the floor here in the House this week.
미 국무부는 개성공단을 폐쇄한 박 대통령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은 개성공단의 모든 시설과 설비에 대한 전력 공급을 중단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흐리고 오전부터 비, 북부지방에는 눈이 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 해상에서 2 내지 4m로 점차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오늘 미 의회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 등 북한의 잇따른 도발에 대한 미국 정치권의 심각한 우려를 반영한 신속한 움직임입니다. 이은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 의회 하원은 10일 북한 제재 법안을 표결 처리할 예정입니다. 하원이 표결에 붙일 대북 제재 강화 법안은 지난 10일 채택된 상원 법안에 담긴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하원의 이날 표결로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응한 미 의회의 강력한 대북 제재 법안이 최종 확정됩니다. 이 법안은 이미 하원에서 찬성 418표 대 반대 2표, 상원에서는 찬성 96표 대 반대 0표의 압도적 찬성으로 각각 채택된 바 있어 통과가 확실시 됩니다. 앞서 폴 라이언 하원 의장은 11일 기자회견에서 바락 오바마 대통령의 북한에 대한 전략적 인내 정책은 실패했다며 독재자가 미국과 동맹국들을 핵무기로 위협할 때 인내심을 발휘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We hope to make this law soon. This will be on the floor here in the House this week.
오바마 대통령은 의회 이번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벤 로즈 백악관 국가안보부 보좌관은 백악관과 의회는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 의회의 이번 북한 제재법은 대통령이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확산과 사치품 조달, 인권 유린, 사이버 공격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이에 연루된 개인들을 제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른바 세컨더리 보이콧 조항을 포함한 것입니다. 법안은 또 대량 살상 무기 개발이나 인권 유린 활동에 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북한이 귀금속과 석탄을 판매하는 경우도 제재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미국 정치권이 북한의 최근 도발에 이례적으로 강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후보들도 대북 정책 청사진을 제시하는 등 북한 문제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역사상 북한만을 겨냥한 첫 제재 법안이 입법 과정의 마지막 단계를 향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12일 하원을 통과한 대북 제재법은 같은 달 28일 상원 외교위원회를 거쳐서 지난 10일 상원 전체 회의에서 압도적인 지지로 통과했습니다.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불과 한 달 만에 숨가쁘게 처리된 것입니다. 미 의회에 한 해 8천에서 1만 건의 법안이 발의되고 이 중 겨우 300여 건이 평균 4개월에서 8개월의 심의 기간을 거쳐 의회를 통과하는 것을 감안하면 매우 이례적인 움직임입니다. 특히 상원은 지난 10일 표결에 앞서 장장 7시간에 걸쳐 26명의 의원들이 북한을 규탄하고 제재를 지지하는 토론에 나섰습니다. 미국에 대한 도발을 일삼는 북한에 대해서 단호한 행동을 취해야 한다는 데는 당적과 성향을 넘어 모든 의원들이 공감했습니다. 상원 외교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벤 카딘 의원입니다.
We're going to act Democrats, Republicans, House, Senate. We'll work with the administration. We're going to get this done. And then yes, we are going to go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We are going to put pressure on our other
카든 의원은 민주당과 공화당, 하원과 상원이 힘을 합쳐 행동에 나설 것이고 행정부와도 협력할 것이라며 이후 다른 나라들도 동참하도록 압력을 넣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밥 코커 상원 외교위원장은 미 의회가 이란을 겨냥해 제재에 나섰던 것처럼 이제 북한을 제재 대상으로 정조준했음을 내비쳤습니다.
A lot of times it starts this way. It started this way with Iran, and over time we were able to build worldwide support, or mostly worldwide support, towards isolating them.
코코 위원장은 많은 경우 이렇게 시작하며 이란에 대해서도 이렇게 시작했다며 시간이 지날수록 제재 대상을 고립시키는 데 각국이 동참하고 제재 대상의 협상장으로 오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오는 11월 실시되는 대통령 선거 후보들도 북한 문제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단편적으로 북한 지도부를 비난하던 것에서 나아가 구체적인 대북정책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화당의 테드 크루즈 후보는 지난 10일 바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보낸 공개 서한에서 북한의 행동을 바꾸기 위한 5가지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미국 법을 어기는 북한의 행동에 대가를 치르게 하고 북한과의 불법 금융활동에 나선 중국 기업들을 엄격히 규제하며 미 해군을 증강하자는 것입니다. 또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를 한국에 배치하고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공화당의 마르코 루비오 후보는 웹사이트에 공개한 대북정책 구상에서 대통령이 되면 북한의 확산으로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 검색을 강화하고 북한에 새로운 제재를 가하며 중국에 압력을 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의 사이버 공격을 억제하고 한국에 사드를 배치하며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상원 의원인 크루즈 후보와 루비오 후보는 뉴햄프셔에서 선거 유세 중 상원의 대북 제재 법안 표결에 참석하기 위해 일부러 워싱턴으로 돌아왔습니다. 역시 상원 의원인 민주당의 버니 샌더스 후보는 법안 표결에는 불참했지만 성명을 통해 북한 제재 강화 법안에 대한 강력한 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는 지난 10일 미 CBS 방송에 출연해 중국이 어떤 형태로든 김정은을 빨리 사라지도록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개성공단의 갑작스런 폐쇄로 입주업체들의 피해가 2조 원, 미화로 16억 달러가 넘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업체들은 피해 최소화를 위한 남북한 당국의 노력을 호소했고 한국 정부는 긴급 지원책을 발표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11일 개성공단 내 한국 측 자산을 일방적으로 동결하면서 한국 측의 피해 규모는 원화로 2조 원, 미화로 16억 달러가 넘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습니다. 개성공단 기업협회 박영만 이사는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한국 정부와 업체들이 설비 투자에 들인 돈만 8억 3천만 달러가 넘는다며 여기에 재고 자산과 조업 중단에 따른 신뢰도 하락 등 유무형의 피해까지 합치면 그 규모가 훨씬 커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개성공단 기업협회는 또 남북한 당국이 입주기업의 생존을 위해 공단에 있는 물자들을 반출할 수 있도록 기업 대표단의 방북을 허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박용만 이사입니다.
거기에 지금 두고 나온 원자재, 부자재, 완제품, 그 반제품은 거래선과 신의를 지키기 위해서도 정부 당국에서는 북쪽에 요구를 해서 그 당국 간에 좀 협상을 해서라도 좀 해주시기를 좀 간절하게 좀 희망을 하고요. 또 북쪽 당국에서도 미래지향적으로 그런 걸 판단해서 기꺼이 협조해 주기를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개성공단 기업협회는 12일 서울에서 비상총회를 연 뒤 결의문에서 남북한 당국이 남북 경협과 평화공존의 상징인 개성공단을 되살릴 것을 호소했습니다. 또 공단 폐쇄로 큰 피해를 입게 된 데 대해 한국 정부가 실질적인 피해 보상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개성공단 기업협회는 한국 정부의 엄중한 상황 인식을 이해하지만 군사작전 하듯이 설 연휴에 개성공단 전면 중단을 결정한 것은 부당한 처사며 이에 따른 피해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정부는 입주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대출이나 보증에 대해 상환을 유예하고 만기를 연장해 주기로 했습니다. 또 전체 124개 입주업체 가운데 남북 경협 보험에 가입한 110개 업체에 대해선 총 2억 3천만 달러 상당의 보상금 지급 절차를 즉시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12일 관계부처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긴급 지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입니다.
입주기업들에게 긴급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서 남북협력기금에서 대출을 받은 입주기업들에게 대해서는 기존 대출 원리금 상환을 유예하고 남북경험보험에 가입한 기업에 대해서도 남북협력기금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절차를 즉시 착수키로 하였습니다.
또 국세나 지방세의 납부 기한을 연장하고 징수를 유예하는 한편 전기요금 등의 공과금에 대해서도 납부를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도 정부 조달 관련 지원과 입주업체 고용 관련 지원책도 제시했습니다. 한편 개성공단 기업협회는 이 같은 정부 대책에 대해 피해 지원이 아니라 피해 보상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박용만 이사입니다.
정부에서는 기업들 피해에 대한 것을 실질적이고 실체적인 지원이 아니고 이거는 보상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비즈니스라는 건 한 번 중단이 된 다음부터는 다시 재개된다는 건 어렵다고 봐야 되거든요.
개성공단 기업협회는 자본 잠식 등 이런저런 이유로 경협 보험에 들지 않은 업체들은 피해를 메꿀 방법이 없고 보험금 지급도 업체당 580만 달러까지로 제한돼 있기 때문에 초과 피해분은 고스란히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습니다. 한편 홍용표 한국통일부 장관은 북한의 개성공단 자산 전면 동결 조치를 거세게 비난했습니다. 홍 장관은 북한이 아주 짧은 시간 안에 한국 국민을 추방하고 생산된 물품까지 가져가지 못하게 하면서 한국 측 자산을 불법적으로 동결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우리 국민의 소중한 재산을 훼손하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홍 장관은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와 민족의 장래를 위해 불가피하게 개성공단 운영을 전면 중단했다며 입주기업의 불의의 피해 등 감수해야 할 여러 가지 어려움을 알고 있었지만 국가안보와 국민 안위라는 차원에서 고심 끝에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한국통일부는 개성공단 내 모든 시설과 설비에 대한 전력 공급을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력 공급 중단 조치는 어젯밤 11시 53분 공단 내 한국 측 잔류인원 280명 전원이 개성공단에서 철수한 뒤 실행됐습니다. 한국 정부의 단전 조치는 북한이 개성공단 내 모든 한국 측 자산을 동결하겠다고 선언한 것에 대응하는 차원으로 북한이 임의로 설비를 가동할 수 없게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 조치로 개성공단 인근 월고 저수지의 취수와 정수 시설도 가동이 멈춰 개성 지역으로 매일 17,000톤가량 공급되던 수돗물 공급에도 차질이 생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 국무부가 한국 정부의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과 일본의 대북 독자 제재 조치를 환영한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특히 박근혜 한국 대통령의 결단을 존중하고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무부가 한국과 일본의 독자적 대북 제재 조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We support President Park's principled and firm approach toward North Korea and respect her resolve in shutting down the Kaesong complex.
패티 나이덤스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11일 BOA와의 전화 통화에서 박근혜 한국 대통령의 단호하고 원칙에 입각한 대북 접근법을 지지한다며 북한의 불안정하고 도발적인 행동에 맞서 개성공단을 중단하기로 한 결정을 존중한다고 말했습니다.
Her decision reflects growing concern in the region about North Korea's growing threat and flagrant disregard of multiple UN.
이어 박 대통령의 결정은 북한의 점증하는 위협과 복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무시한 데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을 반영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앞서 대니얼 러셀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도 한국 정부의 결정에 대해 국제사회 입장에 부합하는 조치라며 지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애덤스 대변인은 일본 정부가 지난 10일 발표한 대북 제재 조치에 대해서도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We welcome Japan's February 10 announcement of sanctions on the DPRK and look forward to coordinating.
애덤스 대변인은 북한의 지난달 6일 핵실험과 이달 7일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에 대응하는데 일본과 공조를 계속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 중단 발표 직후 나온 일본의 대북 제재에는 북한 국적자의 입국 금지, 북한 선박과 북한에 기항했던 제3국 선박의 일본 입항 금지, 대북 송금 제한 확대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한국군은 북한군이 폐쇄 조치된 개성공단 지역에 이미 철수했던 부대를 재배치할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한국 국방부 문상균 대변인은 아직 개성공단에서 북한군의 특이 동향이 파악된 것은 없다며 군사적 위협이 우려되는 부분인 만큼 만반의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변인은 과거 북한이 개성공단 지역에 있던 6사단 예하 4개 대대 정도를 배치 조정했고 2개 대대를 경비대대로 만들어 외곽 지역을 경비했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변인은 현재 남북을 연결하는 통신선은 모두 차단된 상태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과 중국 두 나라 사이에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 채택을 위한 협의에 속도가 붙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병세 한국 외교 장관이 대북 제재를 위해 전방위 외교전에 나선 가운데 독일 뮌헨에서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만나 중국의 책임 있는 역할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서울에서 박병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응한 유엔 안보리 결의와 관련해 미국과 중국의 협상이 어느 정도 탄력을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12일 기자들에게 미국이 주도로 만든 안보리 결의안 초안에 대한 중국 측의 회신이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다만 최종 문구를 조정하는 단계는 아니고 전체 결의안 문안에 대한 조정이 이뤄지는 단계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이어 지난 5일 미중 정상관 통화에서 관련 현안을 빨리 진행하자는 얘기가 있었고 추가적으로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가 있었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지는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이 당국자는 말했습니다. 지난달 6일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유엔 안보리 결의는 38일째 채택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당국자는 이와 관련해 안보리 결의안이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을 병합해 채택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안보회의 참석차 독일 뮌헨을 방문 중인 윤병세 한국 외교장관은 현지 시각으로 11일 오후 국제적 시리아 지원그룹 외교장관 회의 참석차 뮌헨을 방문한 왕이 중국 외교부 장과 만나 안보리 협의 가속화에 공감했다고 한국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서 윤 장관은 한국 정부의 개성공단 가동 중단을 언급하며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거듭 촉구했으며 이에 대해 왕 부장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와 안정이라는 공동 목표 달성을 위해 한국과 중국 두 나라가 전략적 동반자로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는 중국이 그동안 주장해온 북핵 3원칙을 재확인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에 대해 한국 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 김한건 교수는 중국이 미중 간 대북 제재 결의안 논의가 마무리된 뒤 주변국들과의 공조에 나설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북한 제재 강화에 관해서 새로운 변화가 나타나려면 그 모든 조건들을 미국과 우선적으로 논의하고 거기에 대한 합의가 나와야 됩니다. 즉 북핵 문제가 북중 관계나 한중 관계로 풀지 않고 중국은 미중 관계에서 1차적으로 풀어나가기 때문에 미중 간의 대화와 논의가 우선이고 그때까지는 주변 국가들 한국을 포함한 일본 심지어는 아마도 러시아까지도 중국의 기본적인 입장을 유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겁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아울러 한국 내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 북한의 도발로 한반도 정세가 악화됐지만 안보 조치를 하는 데 있어 주변국의 이해와 우려를 감안해 신중히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우회적으로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중 외교장관 회담 이후 윤 장관은 현지 시각 11일 저녁 독일 대서양협회와 바이에른 주정부가 공동 주최한 토론회 기조연설에서 북한의 끝없는 도발에 국제사회가 무관용을 보여야 할 때라며 국제사회의 단호한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윤 장관은 북한이 지금처럼 핵 능력을 계속 증강해 나간다면 전 세계는 북한의 핵 협박에 희생물이 될 수밖에 없고 누구도 북한의 핵 파괴력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장관은 또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반복되는 도발과 유엔 안보리 건의에 대한 지속적인 도전은 유엔 회원국으로서의 북한의 자격을 의심하게 만든다고 지적했습니다. 안보리 대북 제재와 관련해 전방위 외교전에 나선 윤 장관은 오는 13일까지 미넨에서 존 케리 미 국무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에 이어 러시아, 영국, 독일, 그리고 이집트 외교장관 등 6개국 외교장관과 연쇄 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한국 외교부 조준혁 대변인의 11일 정례 브리핑 내용입니다.
윤 장관은 1년의 폭넓은 고위급 접촉을 통해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응을 위한 협조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윤 장관은 아울러 모게리니 유럽연합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와 제르보 포괄적 핵실험금지기구 사무총장과도 면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이란과의 핵협상을 주도했던 웬디 셔먼 전 미 국무부 정무차관은 11일 현 상황에서는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북한에 전방위적이고 강력한 제재를 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셔먼 전 차관은 워싱턴은 북한과 비핵화 협상을 할 준비가 돼 있다며 북한이 비핵화라는 전략적 결단을 내릴 것을 촉구했습니다. 셔먼 전 차관은 1990년대 빌 클린턴 행정부에서 대북정책 조정관을 지냈으며 지난해 이란 핵협상에 미국 측 협상 대표로 참가했었습니다. 셔먼 전 차관을 연결해서 직접 대화를 나눠보겠습니다. 북한은 1월 6일 핵실험을 실시한 데 이어 2월 7일 장거리 로켓을 발사했습니다. 이 북한의 핵실험과 로켓 발사 소식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This is very provocative action and very dangerous action on the part of Kim Jong-un and the North Korean government.
북한 김정은 정권이 상당히 위험한 도발을 감행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한반도 평화와 국제사회에 대한 도전입니다. 또 북한의 이런 행동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기 때문에 유엔 안보리가 긴급 회의를 열어서 북한을 비난했고 미국의 바락 오바마 대통령과 국무장관 또 한국을 비롯한 영내 모든 나라들이 크게 우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은 제1위원장이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를 통해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잃었다고 생각하십니까?
Well, I'm not sure that he gained anything except the attention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behavior that is provocative, dangerous.
김정은 제1위원장이 이런 위험하고 도발적인 행동을 통해 얻는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얻은 것이 있다면 국제사회의 관심을 끌었다는 정도일 겁니다. 그 대신 북한은 국제사회에서 한층 고립되는 큰 대가를 치르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미국과 한국 등은 북한의 핵 개발을 막기 위해 중국이 대북 석유 수출을 중단하거나 제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국은 이에 대해 부정적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어떤 선택을 할 것으로 생각하시는지요?
The Chinese have also condemned this action. They have also called for rigorous measures.
중국도 북한의 이번 핵실험과 로켓 발사를 비난하고 유감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북한 체제가 흔들리거나 자칫 붕괴할 것을 우려해 대북 지렛대를 사용해 북한을 압박하는 것을 망설이고 있습니다. 저는 모든 관련국들이 이 문제를 놓고 중국과 진지한 대화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국제사회의 우려를 중국에 전달해야 합니다. 중국이 조치를 취하길 바랍니다.
현재 유엔 안보리는 대북 제재 결의를 논의하고 있는데요. 북한 김정은 정권이 고통을 느낄 정도의 강력한 결의안이 나올 수 있을까요?
Expect that the Security Council will pass additional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and there needs to be a strong international response.
유엔 안보리는 북한에 대해 강력한 결의안을 채택해야 합니다. 북한이 유엔 결의를 위반하고 평화와 안보를 해치는 도발을 했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강력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재를 통해서 북한이 협상 테이블로 나오느냐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요.
미국 상원이 10일 대북 제재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이 북한 김정은 정권을 아프게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You know, this was a unanimous vote by the United States Senate. There is a bill in the House as well. I would expect that something will pass and move forward.
상원이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이번 대북 제재 법안이 김정은 정권을 상당히 압박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대북 제재를 국제화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북한은 미국과 금융 거래가 없습니다. 따라서 북한 정권을 옥죄려면 미국과 국제사회가 협력해 전방위적인 제재를 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오바마 행정부는 대북 제재를 강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는데요. 대북 제재가 핵 문제를 푸는 최선의 방책일까요?
I think sanctions are absolutely a critical element of what is necessary here. There have to be consequences for actions.
대북 제재는 핵심 요소입니다. 국제사회는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 강력히 대응해야 합니다. 동시에 보다 큰 문제, 즉 중국의 대북 지렛대 사용, 그리고 미국과 한국이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 문제도 긴밀히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한반도 전문가들과 전직 관리들이 북한과 대화를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Well, the U.S. has always been open to talks with the North Koreans, and denuclearization remains our highest priority, but North Korea has not been ready for talks.
미국은 항상 북한과 대화를 하자는 입장이었습니다. 핵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논의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준비가 안 돼 있었습니다. 회담이 이루어지려면 양측이 진지하게 회담에 임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하는데 아직까지는 북한이 이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차관께서는 이란과의 핵 협상을 성공시켰는데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도 북한과 주고받기식 협상을 통해 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This is an entirely different situation from Iran. The Iranian government made a decision to come to the negotiating table with
북한과 이란의 상황은 전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이란은 분명한 목적을 갖고 진지한 자세로 핵 협상장에 나왔습니다. 또 이란 경제는 국제사회와 연결돼 있었습니다. 반면 북한은 고립돼 있는 데다가 아직 핵 문제에 대한 결단을 내리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핵 동결이나 비핵화를 할 용의가 있으면 미국은 대화를 재개할 용의가 있다는 얘긴가요?
Well, Washington has always been willing to resume talks if the subject is denuclearization and North Korea comes to the table in seriousness. That has not occurred yet.
워싱턴은 비핵화를 주제로 북한과 대화를 재개할 준비가 항상 돼 있습니다. 다만 북한이 진지한 대화를 할 준비가 아직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북한은 미국과 평화협정을 체결하면 모든 문제가 풀릴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핵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풀기 위해서 평화협정 제안을 수용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I don't think that this is the route that ought to be taken at this time.
지금은 평화협정 문제를 다룰 적절한 시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언젠가는 남북한과 미국, 중국 등이 참여해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고 통일 문제를 논의해야겠지만 지금은 북한의 핵개발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문제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윌리엄 페리 전 국방장관은 북한 핵 문제를 풀려면 완전한 비핵화보다 핵무기 증강을 막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동의하시는지요?
Well, I am a huge fan of former Secretary of Defense Bill Perry.
저는 페리 전 장관을 상당히 존경합니다. 또 페리 전 장관은 핵 확산 전문가입니다. 그러나 제가 페리 전 장관의 주장을 잘 모르는 상황에서 논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정부는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결정을 어떻게 보십니까?
I think this is a decision for South Korea to make, and each country will have to do what they think.
개성공단 가동 중단은 한국 정부가 자체적으로 내린 결정입니다. 한국을 비롯한 각국이 북한의 위험한 도발에 맞서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는 강력한 신호를 보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강력한 도발을 했는데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한국 정치권 일각에서는 북한의 핵 개발에 맞서 자체 핵무장 또는 미국의 전술 핵무기를 한국에 재배치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를 어떻게 보시는지요?
I don't believe adding more nuclear weapons to Northeast Asia is.
저는 동북아시아에 추가로 핵무기가 늘어나는 것이 그 누구의 안보에도 전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과거 핵 협상을 위해 평양을 방문해 김계관 외무성 부상 등을 만난 적이 있으십니다. 김정은 제1위원장과 김계관 부상을 비롯한 평양의 정책 당국자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보내고 싶습니까?
They know what they need to do, which is to return to the negotiating table to denuclearize the Korean Peninsula,
북한 당국자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협상 테이블로 복귀하고 또 도발적이고 위험한 행동을 중단해야 합니다. 또 김정은 제1위원장은 자신의 측근과 부하들을 마구 처형하면서 권력을 굳히고 있는데 이런 공포 정치를 중단해야 합니다. 북한이 미래에도 살아남으려면 이러면 안 됩니다. 북한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 비핵화 협상에 진지한 자세로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웬디 셔먼 전 국무부 정무차관으로부터 북한의 최근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한 견해를 들어봤습니다. 북한이 휴대용 지대공 방공미사일을 확산시키고 있다는 미 국가정보국장의 발언이 새삼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테러단체들이 입수해 항공기 테러에 이용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김영권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의 정보수장인 제임스 클래퍼 국가정보국장은 지난 9일 상원군사위원회 청문회 출석해 북한의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 확산에 대해 상당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I worry, frankly, about more mundane things like man pads, which the North Koreans produce and proliferate throughout the world.
북한이 휴대용 방공 미사일을 생산해 전 세계에 확산하고 있어 걱정스럽다는 겁니다. 북한이 휴대용 미사일을 생산하는 건 알려져 있었지만 실제로 확산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미국의 정보당국 수장이 확인한 건 매우 이례적입니다. 클래퍼 국장은 이 미사일이 항공기에 중대한 위협이라며 특히 중동 지역 확산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It is a great concern and certainly particularly in the Middle East.
클래퍼 국장은 이 때문에 미 정보 당국이 북한의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 확산 활동을 최대한 철저히 감시하려 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휴대용 방공 미사일은 낮게 비행하는 항공기를 표적으로 소수의 인원이 지상에서 공격할 수 있는 무기 체계입니다. 처음엔 적의 헬기나 전투기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후방의 방어수단으로 개발됐지만 최근엔 기술 발달로 전방위 발사가 가능해지면서 군사적 가치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가격이 저렴하고 사용법이 쉬워 테러범들이 민간 항공기 격추에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과학자연맹의 2010년 보고서에 따르면 이 미사일은 국제암시장에서 수천 달러에서 수만 달러에 팔리고 있습니다. 가장 저렴한 것은 개당 1-2천 달러에 팔리는 것도 있다고 이 단체는 밝혔습니다. 미국 과학자연맹은 당시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이 휴대용 미사일을 세계에 확산시킬 가능성이 크다며 국제사회가 감시를 훨씬 더 강화해야 한다고 경고했었습니다. 이런 경고는 전년도인 2009년 12월 태국의 논무앙 공항에서 북한산 무기를 제3국으로 운송하던 구르지아 국적의 화물기가 적발된 데 따른 것이었습니다. 당시 태국 당국은 이 화물기에서 로켓 추진 발사기와 휴대용 방공미사일 5기 등 35톤가량의 불법 무기를 적발해 압류했습니다. 실제로 북한은 휴대용 방공미사일 보유를 공개적으로 과시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 2013년 정전 60주년 열병식과 지난해 노동당 창건 70주년 열병식에서 이 미사일을 직접 공개했습니다.
와도 비가 와도 가야 할 혁명의 길에 이는 무엇으로 하여 배심든든한 것이겠습니까?
미군 당국에 따르면 시리아와 소말리아, 이라크 등지에서 휴대용 방공미사일을 이용한 소형 민간기 격추 시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북한 전문 매체인 NK뉴스는 지난 2014년 수니파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세력인 ISIL이 북한산 휴대용 방공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며 인터넷에 유포된 사진을 공개했었습니다. 당시 미국의 워싱턴포스트 신문은 ISIL이 시리아 라카의 공군기지를 장악해 휴대용 방공미사일 등 여러 무기를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었습니다. NK뉴스는 북한과 시리아가 매우 가까운 관계임을 지적하면서 중동지역에서 북한제 무기가 자주 목격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미국이 테러단체로 규정한 중동의 헤즈볼라와 하마스가 이 미사일 확보를 최우선 목표의 하나로 삼고 있다며 북한산 미사일이 이란을 통해 들어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미국 당국은 NK뉴스의 보도를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클래퍼 미 국가정보국장은 지난 9일 청문회에서 확산은 북한의 주요 수입원이라면서 유엔이 금지한 북한의 무기 밀매 시도를 계속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국제사회는 휴대용 방공미사일의 불법 거래와 무단 사용 확산을 막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유엔 총회는 지난 2003년 비국가 행위자에 대한 휴대용 방공미사일의 불법 이전과 사용 금지 결의를 채택했습니다. 또 옛 공산권과 개발국이 참여하는 국제수출관리체제인 바세나르 체제는 통제 지침을 제정해 휴대용 방공미사일이 테러범들의 손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뷰이 뉴스 김영권입니다.
영국의 BBC 방송이 북한이 아프리카 나라들에서 제작한 기념비와 조각상 등을 소개했습니다. 대형 동상 제작은 북한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외화를 벌어들이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아프리카 세네갈 수도 다카르 외곽에 세워진 아프리카 르네상스 동상. 아프리카에서 가장 높은 47m 높이의 이 동상은 북한의 만수대 창작사가 지난 2010년 완성한 작품입니다. 영국의 BBC 방송은 11일 만수대 창작사가 아프리카 여러 나라들에서 조형물을 만들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이 방송에 따르면 현재 세네갈 외에 나미비아와 앙골라, 베닌, 보츠와나, 차드, 콩고민주공화국, 토고, 적도기니, 짐바브웨 등이 북한이 제작한 기념비와 조각상에서 박물관과 경기장, 심지어 궁전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짐바브웨에서는 만수대 창작사가 제작한 두 개의 대형 동상이 제막을 앞두고 있습니다. 만수대 창작사의 해외 업무를 대행하는 이탈리아 회사는 만수대 창작사를 예술 스튜디오라고 소개하면서 4,000명의 직원이 근무하며 이 중 800에서 900명은 조각과 미술 분야 예술가로 활동하고 있다고 BBC에 밝혔습니다. 만수대 창작사는 동상 제작 등을 통해 수천만 달러의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의 경제 전문 매체 쿼츠에 따르면 나미비아 정부는 전쟁 기념관에 들어설 동상 제작 등을 만수대 창작사에 맡기면서 6천만 달러를 지불했습니다. BBC는 북한이 제작한 아프리카 르네상스를 바라보는 세네갈 국민의 의견이 둘로 나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관광 수입 증대 등을 이유로 지지하는 국민도 있지만 가난한 나라가 감당하기엔 과도한 금액을 소비한다는 비판도 있다는 겁니다. 이와 함께 북한이 전적으로 동상을 제작하다 보니 아프리카만의 색깔이 사라진다는 우려도 있다고 BBC는 전했습니다. 미술 역사학자인 에이드리안 티니스 우드 교수는 이 방송에 나미비아의 동상 중 일부는 얼굴이 아프리카 사람처럼 생기지 않고 김일성을 닮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아프리카의 동상들은 대부분 민주화와 자유, 식민지배 세력으로부터의 독립을 상징하고 있지만 만수대 창작사의 조형물은 이런 아프리카의 자긍심이 사라졌음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북한 주민들은 외부 세계에서 전달하는 방송을 얼마나 많이 접하고 있고 또 그런 방송들이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한국에 있는 탈북민들에게 들어봤습니다. 서울에서 박은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확성기처럼 이렇게 소리가 직접 들리지도 않는 대북 라디오나 TV 전파를 이용한다면
미국에서 방송하는 미국의 소리를 비롯해 한국의 국민통일방송과 극동방송 등 북한의 청취자를 위한 다양한 대북 방송들이 있는데요. 지난해 말 열린 민간 대북방송 10주년 기념 토론회에서는 대북방송을 접한 북한 주민들을 통해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일이 비용 대비 효과가 가장 높은 통일 준비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탈북민들은 북한에 있을 때 대북방송을 얼마나 많이 접했고 어떤 내용에 관심을 가졌는지 탈북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얘기는 들었어요. 남한 방송을 이렇게 듣는다고. 제가 어렸으니까 이렇게 언니들이 얘기를 하는데 그때는 그게 그렇게 심각하다고 생각을 못했으니까 아이들끼리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 남한 방송이 말씨가 예쁘다는 그런 기억이 있던 것 같아요.
안 많이 들었습니다. 저 함경북도 온성지방에 가면 이 전파가 파도 타는 것 같아요. 들렸다 끊었다 들렸다 끊었다 이렇게. 예, 그래도 그 억지로 듣습니다. 예.
들은 적이 없어요.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있는 것도 몰라요.
조금 민감해서 듣는 사람은 들었더라고. 우린 겁나서 녹음기 자체 라디오 다 떼버리니까 그걸 기능을 못했어요.
대남 나가는 방송을 들어도 한국에 사는 방송은 못 들어본 것 같아요.
북한도 그렇단 말이 라디오 갖고 있는 사람 소형 라디오. 군 라디오는 다 그 주파수를 쩔구고 뭐 그 부속을 이래놓으니까 다른 방송 못 듣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소형은 중국에서 가져오거나 이런 사람들은 듣는단 말이.
무슨 듣긴 들었는데 그게 뭔지는 모르고 한번 들은 적은 있어요.
네, 한밤중 아니면 새벽에 12시 넘어서 밤중에 조용히.
시간대 밤 10시 정도?
밤에 한 10시에서 1시쯤에 가끔씩 잡혔던 것 같아요.
남손 방송 들으면 안 된다는 거 알긴 알았는데 호기심 때문에 많은 사람들 들었고 또 들다 보면 아마 중독된 것 같아요. 자꾸 듣게 되고 아 이게 걸리면 뭐 잡혀간다는 걸 알면서도 들었단 말이죠.
자주 들었어요. 매일 저녁 들었어요. 유익했죠.
북한에서 대북방송을 접한 사람들도 있고 전혀 접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는데요. 대북방송을 들은 사람들은 대부분 주변 사람들을 통해 듣거나 탈북 과정에서 중국 등 제3국에서 접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아빠가 중국으로, 저희가 중국에 친척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빠가 중국에 왔다가 중국에서 들었다고 그랬어요. 보면은 그 라디오 한국 그거 이렇게 찾으면 나와요. 근데 정확히 막 우리가 막 찾는 건 아니고.
중국에서 들어온 반도체 라디오 작은 게 있었는데, 아주 작은 게 있었는데 잘 들리진 않아요, 그게. 그런데 그래도 잠깐 들었습니다. 듣습니다. 예. 라디오가 없어요, 실제는. 예, 그런데 어쩌다 생기면 그거 듣게 돼 있단 말이죠. 그 가지고 있는 것만 해도 회수해 가는데 북한 중앙방송 들을 건 없는 기고 이 방송밖에 들을 거 없죠. 미국 방송은 또 모르니까 못 듣는 거고.
친구 이렇게 누나가 이렇게 돌려줘가지고 편안하게 들었어요. 발음이 이상하죠.
동네 저 아가씨가 있었는데 그 아가씨가 얘기를 해서 듣자 이러고 몰래 들은 거예요. 그 아가씨랑 나랑 아가씨네 엄마랑 아버지랑 그 집에서 문 다 걸어 잠그고 그리고 커튼을 다 내리고
안에 우연히 고정 방송이라 잘 안 잡히는데 그게 잘 잡혔던 것 같아요.
잘 몰랐던 한국의 상황에 대해서도 듣고 북한에 살지만 잘 모르는 북한 내부의 사정에 대해서도 방송을 통해 배우기도 합니다.
제일 지금 기억나는 게 아주 무게 있는 방송이 노동당 간부들에게 하는 방송. 아, 정말 무게 있더구만. 그리고 그 방송 지금도 기억에 남는 게 너무 속속들이 안단 말이죠. 북한에 대해서. 예? 속속들이 알고 야 정말 깊이 알고 있구나 이런 생각. 사람이 넘어가요.
대담 프로그램 같은 되게 목소리도 좋고
나만의 뭐 애들 군대 가는 거 있잖아요. 뭐 2년 군대 가는 거 그걸 얘기하더라고요. 그때 군의 생활에 대해서 그걸 한번 라디오로 들은 적이 있어요. 남한 방송 들을 때 남한 사회가 더 북한 사회보다 괜찮구나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북한은 군 생활 10년 이상을 하는데 얘네는 인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괜찮구나 생각을 했어요. 하나 하면 열을 알잖아요. 이렇게 시위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대통령도 국민들이 막 빼잖아요. 그때 당시 공정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 경제적인 면에서 사람 생활 면에서 이런 거는 믿음이 가지.
방송에 직접 사연을 보내 참여했다는 청취자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여기 막 굴도 써갖고 그때 몰래 신분 없으니까 그냥 중국 사람처럼 해갖고 이게 편지를 띄워서 뭐 상금도 받아보고 막 그래 했던 적은 있어요. 중국에서 라디오 듣고 이제 이번 주 그 제목은 뭐 무슨 예를 들면 뭐 첫사랑 이런 대한 주제를 내네. 그러면 그게 시를 써갖고 이렇게 보내는 게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1등 당첨돼갖고 뭐 돈 얼마씩 이렇게 계좌번호 이렇게 주더라고요. 한국에서 중국으로 이렇게 계좌번호 알려주면은 그렇게 넘어가고 그런 것은 있었어요.
대북 방송이 탈북을 결심하는데 많은 영향을 미쳤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탈북 동기에서 도움이 많이 됐고 북한이 10년 전만 해도 한국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방송을 통해서 한국에 대해서 많이 이해하게 됐어요.
그 사이는 어떨까? 뭐 호기심이라 할까 뭐 반신반의 하면서 가는 거죠. 약간 아주 약간.
최근 북한 개혁방송에서 탈북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북한에서 매일 방송을 듣는 사람이 7%, 한 달에 1회 이상 듣는 사람은 36%로 북한 주민 3명 중 1명은 한 달에 한 번 이상 한국의 대북방송 라디오를 듣는 것으로 나타난 만큼 대북방송의 역할이 더 강조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오늘도 더성민 기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북한의 개성공단 남측 인원 추방과 공단 폐쇄 조치로 입주한 한국 기업들의 직접적인 피해, 또 한국 국민들의 떠안게 되는 부담 이런 데 대한 소식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군요.
그렇습니다. 어젯밤 늦은 시각까지는 북측이 통보했던 그 철수 시각 넘어서도 개성공단을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던 그 남측 인원에 대한 안전이 최우선의 걱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부터는 이 설비는 물론이고 원부자재, 이 상품도 고스란히 남겨두고 나와야 했던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피해 정도가 이 한국 사회가 지금 가장 주목하고 있는 문제인데요.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도발에도 전혀 동요가 없이 아주 덤덤한 분위기를 일관해오던 한국 사람들이 개성공단 폐쇄로 인한 피해를 걱정하고 또 정부 대책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모으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보다 더 민감하게 다가오는 국가적 사안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보다 현실적인 어떤 문제라고 할까요?
네.
큰 피해를 안게 된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한 걱정도 걱정이고요. 그 피해의 90% 가까이를 국민 세금으로 충당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국민의 뜨거운 관심사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당장 그 입주기업에 대한 대출 상환 연장, 이자 유예, 뭐 자금 지원을 위한 정부 대책이 나왔고 관련해서 은행권의 지원, 중소기업청의 기업 지원 등 전방위적인 지원 대책이 쏟아지고 있는데 그런 지원책으로는 개성공단 폐쇄 이전의 상황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이 입주기업들의 목소리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일반 시민들도 공감하는 분위기가 늘고 있습니다. 물론 북한이 더 이상 도발을 하지 못하도록 그 실제적이고 강력한 제재를 하겠다는 한국 정부의 결단을 지지한다 이런 목소리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애꿎은 개성공단 입주기업과 국민들의 피해를 키운 자충수였다 이런 쓴 목소리가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 시민들을 만나봤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도 뭐 강경하게 해가지고 이번에 뭐 결판을 보려고 하는 쪽인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도 안 좋은 상황에서 더 안 좋게 관계를 지금 마련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일단은 사람을 그쪽에서 폐쇄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한국 정부가 이게 뭐 돈줄을 잰다고 철수를 시작했다 그러는데 그거는 여기 서방 국가들에게 보이기식 행정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거기서 일하는 기업들 생각은 그 사람들 말대로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그거에 대해서 또 북한이 또 본때를 보여준다고 또 다 철수시키고 전 세계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곧 전쟁이 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보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개성공단 전면 중단과 폐쇄에 대한 서울 시민들의 목소리 들어봤습니다. 서울통신 함께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쌀을 동물의 사료로 써서 남아도는 재고 쌀을 줄이려 한다는 소식 전해드렸었는데요. 사료용 쌀 드디어 판매를 시작하는군요.
그렇습니다. 2월 22일쯤부터 사료업체로 판매가 시작될 것 같습니다. 정부 곳간에 너무 오랫동안 쌓여 있어서 밥으로는 지을 수 없는 이 품질이 낮은 재고쌀이 동물 사료 공장으로 옮겨지게 되는 건데요. 가뜩이나 남아도는 쌀에 또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 쌀 소비량으로 쌀을 쌓아두는 곳간 운영하는 것도 큰 부담인 것이 한국 정부의 걱정이었습니다. 190만 톤에 달하는 쌀 재고량을 줄이기 위한 궁여지책으로 만들어진 것이 바로 동물을 사료화하는 사업이었는데요. 이제 시행에 들어가서 쌀 재고에 따른 한국 정부의 고민을 덜어주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한국농림축산식품부 오늘 2012년산 현미 9만 9천 톤을 2월 말부터 사료업체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쌀로 만드는 동물 사료, 어떤 동물들이 먹게 되는 겁니까?
뭐 흔히 가축이라고 부르는 동물들입니다. 돼지, 소, 그리고 그 계란을 낳는 산란용 닭 등이 되겠는데요.
네.
보통 그 한국에서 동물 사료는 옥수수하고 콩껍질을 주 원료로 이 옥수수 배합 사료를 먹입니다. 그런데 이 옥수수 배합 사료 중에서 옥수수의 양을 줄이는 대신 쌀을 한 5% 정도 더 넣는 식으로 쌀 배합 사료를 만들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가축들을 대상으로 우선 실험을 해봤답니다. 쌀을 섞은 배합 사료 먹여도 괜찮은지에 관한 것이었는데 큰 문제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쌀이 들어간다고 다 좋은 것이 아니라 쌀 사료가 가축들에게 적절한 것인지도 살펴야 하는 것이군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 밥 한 톨도 귀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이 한국 사람들의 오랜 밥상머리 교유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다른 음식이나 반찬도 마찬가지 경우인데 사람이 먹고 난 뒤에 남아있는 찌꺼기 정도를 개나 돼지에게 주는 것이 보통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동물용 사료가 일반화된 데 이어서 이제는 사람이 먹기 위해 농사 지은 쌀을 가축의 사료로 만드는데 직접 사용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 넘쳐나는 쌀 재고에 쌀을 가축 사료로 쓰는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검토가 되어 왔었습니다. 하지만 국민 정서상 쌀의 사료화는 거부감이 많았고요. 최근 그 관련 정책이 마련될 때까지도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는 농민단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먹을 쌀로 생산돼서 동물이 먹을 사료로 바뀌는 쌀. 그런데 가격은 과연 얼마나 합니까?
예, 현미를 기준으로 하는 묵은 쌀 공급가 1kg에 200원입니다. 한국 돈으로 200원, 미화로 하니까 $0.17 정도가 되고요.
그렇군요.
중국 위안화로 계산을 해보니까 1.08위안입니다. 아, 지금 한국의 쌀 가격, 그러니까 사람들이 먹는 일반 미의 기준인 80kg에 234,000원이고요. 1kg으로 바꿔보니까 2,925원, 미화로 $2.42 정도였습니다.
네. 운전자의 조작 없이도 움직이는 미래형 자동차, 이 자율주행 자동차의 시험 운행이 3월부터 시작된다는 소식, 서울통신 오늘의 마지막 소식으로 들어볼까요?
오늘부터 이 시험 운행에 관련된 자동차 접수가 시작됐습니다. 한국의 자동차 업계들이 생산한 미래형 자율주행 자동차를 실제 도로에서 시험 운행해보는 그런 단계에 들어선 건데요. 한국의 자동차 업계는 많이 알려진 바대로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또 해외 자본과 합작기업인 르노삼성, GM대우 등이 있는데요. 이 가운데 현대자동차가 고급 승용차인 제네시스 승용차의 시험 운행을 제일 먼저 접수했습니다.
자, 이 한국 자동차 기술과 환경도 미래형 자동차를 위한 준비에 본격적으로 들어갔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한국은 앞으로 4년 뒤인 2020년까지 자율주행 자동차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도 이 자동차를 사서 탈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관련 법도, 제도도 정비를 하고요. 주요 고속도로인 경부고속도로, 또 영동고속도로, 또 다른 몇 개 구간의 국도에서도 시험 운행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구간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미국에서도 구글에서 만든 무인 자동차에 인공지능을 운전자로 볼 수 있다는 교통당국의 발표가 나왔습니다만 어떤 자동차인지도 잠깐 알아볼까요?
네, 말 그대로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자동차 아니겠습니까? 운전자가 핸들을 조작하는 대신에 자동차에 내장되어 있는 인공지능, 그런 컴퓨터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를 안내하는 겁니다. 물론 그 입력하는 것은 사람이 입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인공지능하고 연결되는 첨단, 그 GPS 장치가 자동차의 위치를 인식하고 스스로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찾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진 자동차입니다.
서울통신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십니다.
잠시 후에는 세계 뉴스에 이어서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에서는 먼저 북한 날씨를 알아본 다음에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 뉴스 따라잡기를 보내드립니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버몬트주를 대표하는 연방 상원의원이며 대통령 후보로 나서고 있는 버니 샌더스 후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 계속 애청 바랍니다.
저희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보하실 팩스 번호는 1-202-382-5325입니다. 1-202-382-5325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